어제 특별새벽 기도회 그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토요일 날 수술을 마치고 이번 여름 전교인 수양회의 장소로 고려하고 있는 저희 교회에서 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이그 오라클의 그 Y 센터라고 있습니다. YMCA 수양관인데요. 글렌 그런벨스 성도님하고 제가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디렉터를 만났는데 디렉터가 저보다 배는 되는 것 같아요. 엄청난 거인인데 디렉터를 만나고 반갑게 인사하고 그 시설을 좀 돌아봤습니다. 한 시간 정도 이렇게 돌아보고 설명 듣고 건물 하나하나 이렇게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 왔습니다. 근데 그때 또 마침 한 팀은 나가고 한 팀은 들어오고 막 그러고 있어요. 한뭐 서른 명 정도 되는 여자분들인데 다그 Phi Sisters 뭐 그런 이름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sorority 그 아마 대학생 그 자기들 그 extracurricular 그 그룹들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서 뭐 아주 뭐한뭐 대학교 1학년생들서부터 이렇게 보이기에 그다음에 나이 아주 연세 지긋한 할머니들까지 아마 그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거기에 뭐 이제 리트리스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활발한 곳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뭐 물론 호텔 시설 같은 건 아니죠. 리트리 센터니까 조금 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어떤 그런 단체가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충분하게 시설 자체가 좋은 것을 좀 봤습니다. 뭐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가서 좀 좋은 것을 보고요. 그렇게 설명을 듣고 하다가 최초 거기에 히스토릭 빌딩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러 건물 동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오래된 최초의 그 빌딩을 이제 좀 소개받아서 들어갔는데요. 그냥 뭐 모임 장소예요. 근데 속에 이제 돌로 이렇게 또 벽도 쌓고 오래된 그런 건물인데 그 벽에 한 백인 할머니 사진이 붙어 있는 걸 봤습니다. 제가 좀 그런 거를 좀 좋아하거든요. 뭐 이렇게 어디 가면은 뭐 설명 뭐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공부는 싫어하면서 그런 건또 보기 좋아요. 그래서 하여간 가가지고서 읽으면서 좀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좀 봤어요. 간단하게 좀 빨리 읽느라고 제가 제대로 잘알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분의 그 last name이 우즈예요. 그러니까 타이거 우즈 아시죠? 골프 이게 뭐잘 치는 그 선수 그 우즈와 같은 그 last name의 그런 할머니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백인 할머니 사진이 걸려 있고 그다음에는 신문 기사와 같은 그런 내용으로 그곳에 있었어요. 읽어 보니까 이분이 그 오라클 저희가 갔던 그 오라클에 한 1902년에 들어오신 거예요. 1902년요. 오래전 분입니다. 들어와서 이분이 그 커뮤니티를 좀 개발시키는 일에 좀 열심을 냈고 특히나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것이죠. 청소년들의 건강 그리고 신앙을 위해서 평생 애쓰고 그리고 이분이 그 청소년들을 위해 땅을 기부를 한 거예요. 600에이커나 되는 상당히 큰 땅입니다. 그땅 부지를 기부하고 세상을 떠난 겁니다. 뭐 사실은 이분에 대한 어떤 그런 기록을 누가 이렇게 지금 기억하겠어요? 당시에 뭐 몇몇 사람들이 그 로컬 뭐 사람들이 좀 기억을 하고 지나간 일이겠죠. 뭐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우연하게 보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아마 다 잊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행한 그런 행적이 그냥 사람들이 기억에서 없어졌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생각을 했어요. 세상은 자기 밥그릇 챙기느라고 바쁘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큰 밥그릇 만드느라고 그렇게 바쁜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삶을 나누어 주느라 애썼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연결되는 생각이 그런 베푸는 삶의 완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약하기 짝이 없는 아기로 이 세상에 오시고 죄인의 용서 받음과 영원 복락의 삶을 위해 십자가 달려 우리의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야말로 모든 것을 베푸신 그 완성이셨죠. 그렇듯 죄인을 살리기 위해 모든 걸 주신 주님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올해 저희들이 교회의 표어로서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10장 1절까지의 그런 말씀을 계속 한 3주 연이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냥 이렇게 좀 지나갈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 2주일 정도 우리가 보고 올해 저희들이 함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와 같은 것이 우리 마음에 각인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그냥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좀 부담을 저에게 주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부분에 이 치유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잘 알기를 원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오늘 말씀을 또 그 마지막 부분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삶을 우리가 또한 따라서 살면서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죠? 35절에서 그래서 유대 사람이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명하셨던 것이 바로 또한 이 치유의 그런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10장 1절의 말씀을 읽으신 것이죠.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여러 다른 일들을 말씀하실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맨 마지막 치유의 일을 다시금 강조를 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 쫓아내고 온갖 질병,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나가도록 하실 때 이렇게 10장의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되어 있습니다.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이제 그들에게 명하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너희 앓는 사람을 고쳐주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그 다음에 이런 말씀 있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들의 능력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일을 너희들이 하도록 부름받았으니 너희들은 그저 그 통로가 되어서 그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가 있는 능력, 자원, 그리고 지혜, 내 경험, 학식 뭐 이런 것 가지고 한다면은 내가 하는 것이 열이라면은 열 이상을 더 거둘 그런 생각은 못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열라고 하실 때 열고 전하라고 하실 때 전하게 하시고 사용하라 하실 때 사용을 우리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수확을 거두는 만큼 우리는 수확을 거두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따라 수확을 맺읍시다 하는 그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것이 무엇이 있느냐? 거저 받지 않았느냐? 거저 받았다면 거저 줘라. 그런 가운데 베풀고 살리는 일이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세 가지 주님께서 하신 그런 사역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는 거예요. 주님은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시기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당연히 기대하시는 겁니다. 올해는 순종의 해로 삼으시고 살아보시길 바라요. 순정을 잘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정말 수확을 거둘 것입니다. 모든 관계에서도 수확을 거두고 모든 일에서도 수확을 거두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서도 수확을 거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하늘나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단순히 어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땅에 하늘나라가 임하고 하늘나라가 확장이 되는 그 일을 우리가 알아야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예수께서 하신 일이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어요. 악한 영을 쫓아내셨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고치고 회복시켜가는 일을 이제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근데 이 치유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 뭔가 하나의 어떤 파워 디스플레이 정도로 끝나는 그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굉장히 자칫하면은 반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어떤 치유의 사역에 대해서 또 거꾸로 너무 거기에만 몰입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동기를 알지 못할 때 잘못된 왜곡된 그런 생각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치유하셨을까요? 치유하시는 동기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은 이와 같은 치유의 동기를 또한 마음에 품고 살아야만 우리가 치유의 역사 속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치유하시는 동기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임함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다는 그것을 보여주시는 일이 바로 이 치유하시는 그런 동기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선포하신 그 말씀이 진실되고 진리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셨잖아요. 사람들이 말은 잘하네 이러고 끝난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네가 누군데 그런 말을 한번 하느냐? 그 예수님의 대적했던 그런 자들이 있지 않아요? 근데 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선포하는 이 말씀의 모든 것이 그대로 진리고 하늘나라가 임하는 일이다. 그래서 치유하신 거예요. 보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치유하시는 동기의 핵심에 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시는 그런 역사는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모르고 힘만 강조할 때 뭔가 열심과 엑셀런스를 내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 진정한 영혼의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이단적인 그런 사람들이 이 어떤 그 치유 사역에 대해서 아주 몰입을 하지만 얼마나 많은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것까지 공격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이 육신의 질병, 연약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용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다. 뭐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물론 너무도 잘못된 그런 그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또한 동시에 너무도 이 치유의 이 동기에 대해서 무지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기보다는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치유하시는 그런 동기에서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가게 하실 때 바로 너희들이 가서 세상을 치유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고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이 하늘나라가 치유하실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 치유의 순간에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아주 중요한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하늘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하늘나라는 이 땅에 온전하게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그리고 장차 완성될 하늘나라, 그것을 치유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하늘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런 말씀 기억하시죠? 그렇습니다. 시작이에요. 근데 완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장차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때가 옵니다. 언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시고 재림하실 때 그때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다 예언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말씀하세요. 그날이 올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 일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치유하시는 그런 동기 중에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지난 주일날 드렸잖아요. 하늘나라가 무엇입니까? 천국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늘나라는 이 땅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이요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모든 영역이 하늘나라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온전하게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셨지만 창세기 1장 2절서부터 쭉 나오는 바로 이 땅의 이 창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마무리를 지으실 때 이미 하늘나라가 온전하게 드러나시는 디자인으로 그 일을 하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늘나라가 온전하게 이 땅에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것이고 거기에 그 하늘나라의 대표자로서 누가 있도록 하셨어요? 최초의 사람들 아담과 이브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바로 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늘나라가 임한 그 모습을 지켜나가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병이 없고 악이 없던 이 세상에 사람이 사탄과 한 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게 되었죠. 그 순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만이 죄의 저주를 당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만물이 죄의 결과를 당하게 되었죠. 모든 피조물이 지금도 사람의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다고 로마서 8장의 말씀이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3장에 그와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 하나님이 아담에게 저지른 죄의 결과를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대로. 땅이 누구 때문에요? 사람 때문에. 사람의 뭐 때문에요? 사람의 죄 때문에. 사단과 한패가 되어서 하나님을 등진 그 일, 그 죄 때문에 저주를 받게 돼요. 땅이요,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는 모든 환경의 척박함이라든지 그런 거 보면 사람이 그런 악하게 하는 그 일 속에 땅이 저주를 받는 그 일이 풀리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보통 환경의 문제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죄의 문제를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사람의 죄에서부터 땅이 저주를 받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게 진리예요.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전에 최초의 사람들은 그런 수고를 해야만 먹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죠. 그냥 있었어요. 그게 에덴 동산 아닙니까? 그러나 죄의 저주로 인해서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해야만 끊임없는 어떤 그런 힘든 노동이 있어야만 간신히 살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은 이제 이 저주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죠. 그러나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거기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노동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뭐죠? 우리가 일하는 거는? 뭐죠? 축복이에요. 그래서 회복이 되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일하는 것 가지고 막 아유 지겨워 죽겠네 이러지 마세요. 그건 축복으로 돌이킨 일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일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하튼 그러나 그 전에 회복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전에 일어난 일이 뭐예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죽을 때까지 수고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땅은 너에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수고해도 내는 게 뭐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뿐이에요. 사람을 찌르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일만이 땅이 소출로 낼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푸성귀 먹어보신 분 계세요? 그거 못 먹잖아요. 가시와 같아서. 어떤 사람들은 또 푸성귀도 뭐 약재로 쓴다고 하는데 참 하여간 뭐 쓸 수 있는지 몰라도 그거는 그렇게 편한 음식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너의 그 모든 악을 행한 그 죄로 인한 저주가 너에게 고스란히 임하고 모든 피조물이 같이 너 때문에 고통을 당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2022년에 지금 열심히 연구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는 흙으로 안 돌아갈래? 뭐 그러는 거예요. 안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두고 보면 알겠죠? 그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죽음도 질병도 고통도 악의 번성함도 사람의 죄로 인해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것이 깨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뭐 때문에요? 사람의 죄로 인해.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보세요. 병을 고치시죠. 사단이 사람과 함께해서 질병이 들어오게 했던 그것을 예수님이 병을 고치심으로 뒤집어 버리셨죠. 또한 악귀를 내쫓으시죠. 죽은 자를 살리시죠. 그런 모든 죄의 결과를 예수님이 뒤엎어버리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사람이 자유하게 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아담은 저주를 불러들였잖아요.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의 원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시면서 예수의 제자된 우리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회복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절절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회복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그 일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 회복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 이 첫 아담, 뭐 둘째 아담은 뭐 우리 요한 저 로마서 5장서부터 쭉 나왔잖아요. 첫 아담과 둘째 아담의 그 비교를 하면서 그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늘나라가 회복되고 완성시키시는 전조로서 하신 일이 바로 치유하시는 일이었어요.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마귀가 파괴시키는 일을 막고 사람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치유와 자유의 사역이에요. 이렇게 치유와 귀신을 내쫓으신 일은 하늘나라 선포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보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시는 불쌍히 여기심,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일인 것이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어떤 그런 기회를 주시고 치유하는 그런 사역을 원하실 때 우리는 아멘 하면서 나의 능력이 아니라 자비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 의지에서 우린 또한 치유 사역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비단 어떤 우리의 몸의 연약함을 치유하는 것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신 건 뭐죠? 사람의 영혼의 회복이에요. 몸의 회복이 됐다가도 다시금 병든 상태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혼의 회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치유 사역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걸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우리에게 모든 게 달려있는 것처럼 막 두려워하거나 나는 그런 은사가 없어 이러지 않아요. 주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신 순간에 사람의 다른 사람의 영혼을 잘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 때 어떨 때는 질병의 치료도 있지만 동시에 영혼의 치료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기꺼이 원하게 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 황폐하게 되고 몰락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일 배경에 보면 사단이 유혹하는 그와 같은 일에 쉽게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사단은요 계속해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가지고 사용하는 채널들이 있어요. 몸의 연약함도 물론 또 있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아주 근본적인 이 세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특히 믿는 사람들을 흔들려고 하는 채널 세 가지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여기 빠지기 때문에 상관 안 해요. 근데 믿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세 가지 채널에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 세 가지 채널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그 세 가지가 뭘까요? 세 가지가 바로 이거예요. 요한 1서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바로 이 세 가지 사단이 이용하는 그런 채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여러분이라고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은 누굴까요? 예수 모르는 여러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 이 여러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것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세상을 이해하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자타면 믿는 사람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세상을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사실은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을 아십시오라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단이 사용하는 세 가지 채널이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을 흔드는 세 가지 채널,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 이거 무엇입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자꾸만 여기에 대해서 아주 좋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아 이거 다 세상 사는데 이거 다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입니까? 예, 이거 바로 이 육체의 욕망이라고 했을 때는 자기의 어떤 그런 사회에서 얘기하는 성공에 대한 아주 몰입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한번 성공해야지 하는 그 생각이에요. 사회에서 인정하는 그 성공을 나 해봐야지. 그 집착이요. 사단이 잘 사용하는 믿는 사람을 흔들어대는 채널 중에 하나예요. 성공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열심히 살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면 그러다가 열려지고 그러면 좋아요. 그런데 성공하지 못하면 나는 주님과 관계도 잘못된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사회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이러한 도식을 만들어내는 게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쉽게 믿는 사람들끼리도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성공해야 돼 사회에서.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까? 육체의 욕망이에요. 예. 그리고 눈의 욕망입니다. 쾌락이죠. 쾌락. 예. 스물스물 내 육신의 어떤 그런 즐거움을 우리 주님보다 더 찾는 거예요. 주님으로 즐거워할 수가 없는데 오히려 쾌락은 내가 더 즐거워지는 것 같아요. 눈의 욕망이에요. 아 주님도 좋지만 주님은 좀 고리타분하고 내가 즐거울 거는 세상에 정말 더 있긴 있어. 이게 뭐죠? 눈의 욕망에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뭡니까? 물질 가지고 나의 가치를 구분하게 만드는 자랑이에요. 믿는 사람들도 물질 때문에 소유로 힘을 삼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얼마나 약화됩니까? 힘이 있어야 돼, 믿는 사람도. 근데 힘의 배경은 뭐예요? 소유가 아닙니까? 소유가. 그 넘볼 가지고 거기에 힘을 삼고요. 그게 나의 강건함의 배경이 되는 것. 그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사단은 잘 알아요. 세 가지 유혹의 채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고 축사하는 즉 악령들을 쫓아내는 그런 일은 이렇듯 단지 몸의 병에서 벗어나는 정도를 넘어서는 거예요. 넘어서서 무슨 일까지 가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영혼을 고치는 일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어떻게 보통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까? 믿는 사람들도 현혹하기 쉬운 이 사회에서 계속해서 메가폰 가지고 얘기하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고 직접 평가의 음성이 되고 성공 여부를 실제 느끼게 해주는 그것을 당신의 인생 평가 시스템으로 삼아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세상 물질 보상 시스템이에요. 물질로 보상을 얼마나 받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질을 얼마나, 내 밥그릇을 얼마나 크게 갖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인생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아, 나는 전혀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가 최고야 하는데 뒤로는 자꾸만 물질 보상 시스템을 챙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에서 뒤처진 그런 인생이 되면은 가치를 부여하지 않아요. 사회가 그런데 저처럼 믿는 사람들까지도 거기에 솔깃하기가 쉬운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시스템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는지 아십니까? 믿는 사람들도 넘어가기 쉬운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더 심하겠어요. 그것만이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전체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다른 걸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넘어지기 쉬운데 그런 하늘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오직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 가운데 고생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 잘 아시죠? 반 고호라는 사람 있죠? 반 고호. 예. 반 고호가 그린 해바라기 꽃 아주 뭐 대표작 중에 하나죠. 또 반 고호의 자기 그림을 그린 거 있죠. 그 귀 자른 다음에 거울 보고 그렸다는 거 그림. 유명한 사람이죠. 뭔가 굉장히 예, 정신적으로 아주 심약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재였어요. 근데 약간 한 30여 년 전에 이 영국 런던에서 이 반 고흐의 이 해바라기 꽃이라는 그림이 경매에 붙여졌어요. 근데 그 얼마에 팔렸는지 혹시 아십니까? 4천만 불. 얼마 안 돼요? 4천만 불? 자, 뭐 만약에 연봉 10만 불 받는 그런 셀러맨이 있다고 하면 몇 년을 벌어야 4천만 불이 벌립니까? 400년 정도 벌어야 돼요. 세금 한 푼 안 내고 한 푼도 안 쓰고 이래야 벌까 말까 한 그런 액수죠. 그런데 그러니까 근근하게 그냥 먼틀리 페이첵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액수예요. 그런데 그 엄청난 그림을 그린 사람이 바로 이 반 고호입니다. 네덜란드 사람이었던 이 반 고호. 근데 그는 생전에요. 이 해바라기 꽃 이 그림을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에 팔려고 했었냐면 125불에 팔려고 했어요. 팔아보려고 했는데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125불. 4천만 불짜리를 125불이라도 팔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사실 고호는 평생 미술가로서 그 천재 미술가인데도 그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데. 그래서 자기 형한테 근근히 부탁을 합니다. 자기 그림이라고 하면은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형 좀 내 그림 좀 어떻게 팔아줘요. 그러면 형이 아 그래 알았다. 그래가지고서는 얼마 후에는 네 그림 좀 싼 값이지만 팔았어. 자 돈 네가 써라. 이렇게 건네주는 거였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고호가 그 형 집에 가게 됐습니다. 집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어떤 방을 열었는데 방 한 구석에 먼지에 뽀얗게 쌓여있는 자기 그림들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형이 건네준 돈은 팔아서 건네준 게 아니었어요. 그냥 형이 자기 작품을 받아서는 그냥 놔두고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놔두고 형이 자기 주머니에서 건네준 돈을 이 고호가 받았을 뿐이에요. 그것을 알게 된 고호는 그날 밤 자살했습니다. 비극의 주인공이에요. 자살했어요. 모든 걸 걸고 그린 그림을 인정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가치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그 허무감, 자기 인생 가치가 없다는, 살아갈 가치가 없다는 그런 생각에까지 닿게 되었고 그는 더 이상 살 힘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반 고흐가 자살한 거예요. 세상이 주변인들이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고 그럴 때, 그리고 쉽게 무시할 때 사람들은 어떨까요? 무시당했다고 생각을 할 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어떻게 대응해 볼 수도 없는 그런 무기력함을 느낄 때 고처럼 반응하거나 아니면 마음의 상처를 안고 간신히 그냥 생존해 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치유는 몸의 치유만이 아니에요. 성도님은 그런 치유를 받지 않으셨어요? 예수님한테? 나는 예수님 필요 없었어. 치유도 필요 없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예수를 한번 믿어줬어 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치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치유를 받았다면 나와 함께 치유하는 일을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의 살 가치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불쌍히 보시는 겁니다. 치유 대상으로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사야서 43장 4절이 듯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한다. 우리 여기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걸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에 오는 그 감사와 감격이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가운데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받았지만은 이 세상의 거짓에 속고 세상에 무너져 있고 사단의 유혹에 쓰러져 있는 회복되어야 하는 사람들을 보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하시고 교회가 그와 같은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고 치유받아야 할 사람들 향해 우리가 다가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요. 이런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한다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만약 고호에게 들렸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자기 인생 가치를 세상에서 찾다 삶을 포기하기보다는 주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주님 지으신 형상을 회복하며 살게 되었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말씀 마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의 치유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하겠죠. 예수를 믿는데 계속해서 치유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아, 나는 치유받고 싶지만은 안 되는데요. 아니요, 예수님은 역사하십니다. 근데 내가 계속해서 어떤 사단이 움직이는 채널에 자꾸만 고리를 걸고 있지는 않아요? 링크를 걸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걸 끊어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우리가 주님이 치유하시는 음성을 듣고 치유하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일어나야 해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다. 우리가 기도하던 찬양하던 말씀 보던 언제나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명해야 돼요. 너는 그런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야. 사단이요, 이 세상이 거짓된 우리 모습을 자꾸만 투영시킵니다. 낙심시킵니다. 비교시킵니다. 경쟁시키고 시기하게 만들고 결국 주님의 사람, 치유 사역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감지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럴 때는 단호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치유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꾸짖어 버리고요, 주님의 넘치는 사랑, 생명조차 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음을 꼭 기억하시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생명까지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감히 세상이 그 사랑을 거둬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치유의 은혜에 넘치는 은혜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치유를 찾지 마십시오. 주 예수 안에서 이미 시작된 치유를 경험을 하시고 계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치유되는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치유자로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소망을 잊은 채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현장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커넥트 시키실 때, 그 사람을 커넥트 시키실 때 우리의 세상에서 이 세상의 모든 물질 보상 시스템 속에 매여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포기하실 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회복시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소식을 우리의 변화된 삶을 증거로 제시하는 겁니다. 올해 우리가 2022년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어떤 일이 있건 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리고 계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살리는 역사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동역하시고 동행하시는 올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시면서 주님, 저에게 우리 주께서 치유하시는 것을 제가 더욱더 알기를 원하고 이제 치유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